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2009년에 방송된 선덕여왕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후에 선덕여왕이 된 덕망궁주는 딸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출상생, 성골남진, 임금에게서 딸 쌍둥이가 태어나면 성골 남자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예언으로 인해서 덕마는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왕궁을 떠나 중국에서 가진 고초를 겪으며 살다가 신라로 돌아와 마침내 공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실이라는 여인이 신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식과 월식 등의 천문학에 관한 지식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일기와 농사의 때를 알게 해주는 것이 마치 자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 때문인 것처럼 백성을 속여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주로서 첫 소임으로 첨성대라는 천문대를 만들어서 천문과 기상에 관한 것을 백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천문으로 백성을 통제하고 있었던 미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대화가 이러하였습니다. 미실, 그래서 신권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선덕,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실, 공주님, 세상은 종으로도 나뉘지만 횡으로도 나뉩니다. 종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백제인, 고구려인, 신라인, 또 신라인 안에서는 공주님을 따르는 자, 이 미실을 따르는 자. 하지만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공주와 저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자입니다. 미실에게서 신권을 빼앗으셨으면 공주님께서 가지세요. 그걸 버리고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십니까? 선덕,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미실, 공주님,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쟁에도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무엇으로 왕권을 세우고 조정의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선덕, 진실이요. 미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천신 확렬하고 공주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진실을요? 사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에게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없다. 이런 진실요? 선덕, 경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며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주께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경물을 가지고 마치 세주께서 천기를 운영하는 듯한 환상을 만든 것입니다. 미실, 백성은 환상을 원하니까요. 가뭄에 비를 내리고 흉사를 막아주는 초월적인 존재를 원하니 그 환상을 만들어내야만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덕, 아니요. 백성은 희망을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원하는 것이지 환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미실, 백성은 왜 비가 오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일식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를 내려주고 누군가 일식이라는 흉사를 막아주면 그만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선덕, 그건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실, 예,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선덕, 백성이 책력을 알면 스스로 절기를 알게 되고 스스로 파종할 때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왜 오는지는 몰라도 비를 자신들의 농사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 발짝씩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게 백성입니다. 미실 안다는 것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안다는 것은 피곤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선더 희망은 그런 피곤과 고통을 감수하게 합니다. 희망과 꿈을 가진 백성은 신라를 부강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만들 것입니다. 미실과 선덕은 신라를 통치하는 데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신라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라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그 둘 역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실이 통치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선덕은 진실과 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두 사람이 권좌에 있는 것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정반대의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던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잡힌 바 된 것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고 평생 신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먼저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살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이미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 고상함이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든 환상과 세속적 야망이 주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겨가야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민망함이고 아픔입니다. 10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본받는다의 헬라어 심모르피조는 같은 틀을 갖다는 뜻입니다. 붕어빵이나 국화빵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려면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보려고 하기보다 그냥 붕어빵 틀이나 국화빵 틀에 반죽을 부으면 됩니다. 바울은 단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만을 알기를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삶의 틀을 살고 싶고 주님과 자신이 붕어빵이나 국화빵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찬란한 부활을 하셨듯이 자신도 죄된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눈부신 부활을 지니고 계속 성장해 가고 싶은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감옥 안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주님과 같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바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 안일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은 이 사건을 빼고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바울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사도가 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 잡을 바 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잡은 바 된 그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의 땅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잡은 바 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과 율법에 대해서 신앙적 열정을 가졌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잡은 바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은 것과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신 것을 비교하니까 그 잡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밋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달려가다의 원 의미는 뛰어가다만 아니라 박해하다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써서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입니다. 비방자는 말로 상대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인간이 신성 모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의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폭행자는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눌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박해자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달려가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것은 마지못해서이거나 상부의 명령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그는 늘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겠노라며 공문을 요청한 것이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잡은 바 된 그것을 이루는 최고 최선의 삶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원수 같은 인간, 악질 같은 인간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바울은 이제는 자신을 잡아주신 분을 위해 자신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삶의 열정이지만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기 의로 가득한 욕망과 야망의 옷을 입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진리와 소망의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옷은 자신이 잡았기 때문에 입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입혀진 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등극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2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을 비롯해서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것들 그리고 탐스러운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나머지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전부를 요구하셨지만 사울 왕은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전쟁에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노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며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로 사울 왕은 30년 이상을 통치했지만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바른 지적에 사울 왕은 비로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삼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왕을 세울 때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열두 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뽑고 그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잡힌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잡힌받은 사람, 권력에 잡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직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서나 광야에서 조직적으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날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략이나 전술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승패가 모세가 올린 손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손을 들면 항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드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리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가 행한 일을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울 왕은 기념비를 세웠지만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승리다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진정 하나님께 잡힌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늘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해서 결코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스스로 포기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서적을 읽고 흥미가 생겨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호의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평생을 드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서 지금 로마 제국에 잡힌 바가 되어서 로마에 감옥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평생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사도 바울과 꼭 동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잡힌 바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의도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일 때 희망과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 허물, 방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용서와 회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전에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자신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님께 항복을 선언한 경우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잡힌 바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의 대부분은 기독교 가정에 자라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청장년이 되었을 때 주님을 믿었음에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받아들여져서 사로잡힌 바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신자처럼 살다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고서야 잡힌 바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잡힌 바 됨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지의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 거지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농부나 어부의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 농부나 어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침팬지의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 타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뛰어난 학자나 장인의 손에 잡힌 바가 되면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학자와 장인의 수준까지 되기를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한 발부둥 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보다도 세상이 주는 환상과 내가 만들어낸 허상을 잡기 위해서 참 많이도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잡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거나 잡지 못한 것을 잡았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잡아주신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우리의 기념비를 만들 때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전리품에 눈물어 있을 때에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누렸던 작은 승리들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듯이 우리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잊지 않으므로 만신창이가 되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